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함을 대해 주옵시고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며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마태복음 3장. 3장 우리 2절, 1절, 2절,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인가요? 마태복음 세 번째. 구약을 우리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좀 봤다라면 이제 신약은 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제목이야 뭐 마태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해야 되겠지만 구약이 예언이었더라면 신약은 성취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뭐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경험한 거 오늘 쓰고 내일 경험한 거 내일 쓰고 수요일날 경험한 거 수요일날 써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1m쯤 뛸 때 1m에서 얘기를 쓰고 2m쯤 뛰었을 때 2m 얘기 뜨고 40m쯤 갔을 때 40m 얘기를 써서 100m까지 다 쓴 거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100m까지 다 뛴 다음에 돌아다 보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인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얘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5장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물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말씀이 먼저 마태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했을 때는 훨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까웠을 때 시점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내용을 쓸 때 뒤에 내용도 이미 경험한 상태라는 거죠. 마태가 그랬을 때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 있었는데요. 경험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썼지만 오늘 써놓은 거 요거 하나, 내일 써놓은 거 요거 하나를 묶어가지고 어느 날 편집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쭉 경험해 본 다음에 돌아다 보면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돌아다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한 55년을 살다가 55년 시점에서 태어날 때부터를 돌아다 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살 때 글을 쓰고 두 살 때 글을 쓰고 세 살 때 글을 쓴 것을 모아가지고 최형식 뭐 자서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제 시점에서 제가 뭐 한 살 때 두 살 때 기억납니까? 안 나지? 안 나는데 그때를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그때 주변 사람 삼촌 말을 들으니까 아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 얘기를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돌아다보고 어떤 거는 자기 얘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관찰자 입장에서 써요. 어느 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 나 불렀어 이렇게 쓰지 않고 꼭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뭐 최영식 뭐 사서 최영식 씨가 목사 최영식 씨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야기처럼 일기처럼 쓰지 않고 꼭 남의 얘기처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모양새가 계속 표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쓸 때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상한테 어느 대상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쓴 저자, 기록자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 계속 너무 믿지 않고 반박하라고 핍박을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계속 거론을 해요. 그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있던 그룹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키며 산다라고 그 시대 때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종교계의 어떤 지도자 그룹들로서 전체 유대인들의 믿음들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아니 저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야. 웬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좀 기록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성경에 이렇게 푹 머리를 이렇게 딱 담그기 전에 그런 좀 사실들을 하고 읽으면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흥분이 좀 가라앉아요. 흥분이 가라앉아서 성경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3장, 2장까지 내용을 봤고요. 좀 돌아다보게 되어지면 1장 2장 내용에 많은 구약 언급, 구약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언급은 구약 전체를 받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모세가 썼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영향을 주는 독보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씨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 다윗 또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이런 말로 모든 역사서가 항상 좋은 왕을 말을 할 때 다윗은 얘기를 해. 역사서를 우리가 성경 굳이 구별을 지으면 모세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그렇죠? 12권 속에 선지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세경과 역사서 사이에 내용의 성경이 다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두 어떤 구획의 역사 모세경과 역사서 자체에 큰 두드러진 인물이 있다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뭐 한국을 기억할 때 뭐 현대사에서는 뭐 백범 김구 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옛날에 뭐 이순신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주 기억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쭉 넘어가다 16절에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예언되었고 실제 그분이 그냥 족보가 없이 나는 게 족보 가운데 성경의 구원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족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음을 말씀을 주고 있고 또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또 말씀을 주고 22절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면서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를 언급하고요. 지금 마태가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달하는 내용의 대부분들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 계속 언급이 될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요. 쭉 넘어가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미가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날 것을 말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쭉 넘어가면은 15절,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여기도 호세아 선지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예요. 호세아.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 실제 제가 이사야서 말씀 볼 때, 호세아서 미가서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들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신약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혹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언한 게 많지만 지금 한 사람에 집중되지도 않고 구약이 아주 굵직했던 선지자 얘기를 들어서 이들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임을, 그죠? 굳이 마태라는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누가 마태한테 말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야, 마태야, 이 장면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장면과 똑같지 않냐?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이 장면은 구약에서 그 말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또 이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네? 물론 주변에서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뭐 베드로랄지 요한이랄지 많은 교제가 있었고 그들과 협력을 했을 것이고 많은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것도 또 그 생각에 본인 동일하고 본인의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볼 때 이 장면 호세야, 이 장면 이사야라고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흡사하지? 이렇게 비슷하지? 라고 말했다가 삶을, 사역을 쭉 진행해 보면서 이때 들었던 의문들이 이쯤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마태가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부르는 걸 경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봤고 그분이 부활하는 걸 봤고 승천한 것을 봤을 거 아니야. 왜?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한 사람이야.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거 오늘 말하고 내일 깨달은 건 내일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1장 2장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한 분이 아니라 구약의 저 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분인 것을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보는데 좀 더 진지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그렇죠? 이사야 언급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1장 2장 내용에 거의 이 내용 중심으로 1장 2장을 쓰고 있는 거 사실은요. 그러다가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요. 그때 그 무렵쯤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야 말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약의 저 예언에 응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얘기가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세례요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그가 말했던 내용, 그렇죠? 3장 내용에서 세례요한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그가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세례요한이 이런 말씀을 광야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에 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아마도 세례요한이 이 복음을 먼저 전했을 거예요. 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가버나움에서. 그 보게 되어지면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말만 했겠습니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마태에게 인식되기는 주로 이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계속 말하는 그 느낌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복음과 득한 게 목사들은 뭘 전해? 아, 성경 그리스도 목적절한 말씀 많이 전해. 근데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목적절한 말 하지 않잖아요. 왜? 다양한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세례요한도 그렇겠죠. 또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또 이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말씀이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인 걸 알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또 역시 이사야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이유는 따지고 보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언에 합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일부러 아 나 구약의 저 인물이야 저렇게 행동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복음을 전달을 하면서 삼자가 봤을 때 구약의 그 인물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역시 예수님만 구약에서 예언돼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례요한 또한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말라기에 있는 엘리야가 오겠다. 엘리야가 와서 뭐하냐?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거든요. 따지고 보게 되면 사실 출애굽기를 할지 이사야를 할지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가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 또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얻더라. 그렇죠? 요한이 어떤 복장이었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왜 볼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살고 있어? 그거 알잖아. 그 밤나물 걸 그 김씨 아저씨. 맨날 그 밀짚모자 쓰고서 장하시는 그 아저씨. 그런 것처럼 항상 이런 복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이 세례요한을 봤을 때 뭐 우리 굳이 어제 비교를 한다면 우리 열왕기하인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악의 축, 악을 말할 때 그 사람을 항상 얘기돼요.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렇죠? 이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최초 선지자가 누구냐? 그 엘리야예요. 성경은 안 남겼지만 열왕기 하랄지 열왕기 상에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 그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네 신 진짜 신이냐 어떤 싸움에 붙어가지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잖아요. 대결을 하고서 거기서 850명의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 그 이방 신을 믿는 바알 신을 믿고 아사라 신을 믿는 그들과 싸워서 85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또 하나님께서 빠른 걸음을 주셔가지고 며칠 걸려들 그 거리를 단시간 내에 뛰어가기도 하고요. 또 아합에게 말을 하면서 비가 안 올 곳을 얘기를 해요. 3년 반 넘게 비가 안 왔고 또 그걸 두고 기도하니 비가 오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세례요한은 항상 엘리야 선지자하고 오버랩이 되어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엘리야가 온다라고 말했는데 그 엘리야 역할을 누가 하냐? 세례요한이에요. 1장 8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공통점이 있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을 굳이 세례요한도 어떤 가죽옷을 이렇게 그 낙타의 털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마도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세례요한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복장 자체도 세례요한과 엘리야가 비슷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털 많은 옷을 입고 엘리야는 털이 많았고 가족들을 띄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도 사실은 엘리야하고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보니까 그가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그 사역 때문에 온 사방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세례요한이 조금 일찍 태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소문들이 사방에 퍼졌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넘어가서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나더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가요? 사두개인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할 때 태는 태도와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 복음을 반대했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이고 또 실제 세례요한이 봤을 때 실제 그들의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실제 그 중심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죄는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죄예요. 그들이 볼 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는 뭐냐면 안 믿는 게 죄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죄의 간이 달라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었고 제사를 안 드리고 행위로 뭘 안 하는 것이 왜?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봤을 땐 너희가 제사를 구약과 똑같아요. 성전이 있다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너희가 실제 제물을 드린다고 말을 해. 실제로 하고 있어. 했어.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근데 실제 너희는 믿고 있지 않잖아. 이 부분을 보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린 다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사실은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본인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세례요한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해석 내용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세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간간이 유대인들 기득권층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 자식들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요한의 가르침이 계속 오버랩돼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세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주 메시지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지금 마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 세례요한 알지 않냐? 우리가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냐? 근데 그는 이런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세례요한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런 각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9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에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 누굴 보고 하는 말인가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야. 바리새인들 보고 너 아브라함은 너의 후예 아니야. 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례요한이 하는 것이죠.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한 거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례요한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뭐랄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게 불에 태우시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심판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며 그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3절 2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과 이제 세례요한이 만나는 장면을 마태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있던 장면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아, 왜 이러세요 선생님 그런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옵니까?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세례요한을 기억하세요?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 장본인 세례요한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제자를 안 불렀기 때문에 아직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서 있고, 그렇죠? 많은 무리가, 그렇죠? 많은 무리가 세례요한이 항상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세례요한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왜 이 세례요한은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실 혼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쭉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있는 소리를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또 그가 왕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는 사람에 주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말씀 보니까 그때 그 무렵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 왕을 의미한다.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그렇죠? 4장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그렇죠? 언약을 또 다시 거듭해서 말했던 그 책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들이 다 구약 인용이에요.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것도 구약이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도 구약이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하고 시편이에요. 지금 시편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의 시험 받던 장면과 마태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듣고 또 들었던 사람에게 듣고 본인이 그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이 되어지니 그 얘기를 쓰는 건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거 모든 거 대처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기록되었다는 말은 다 구약 인용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할 때 본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언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 그 말씀은 대부분 신명기 말씀이에요. 참 새롭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11절 이에 마귀를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장면인 광야에서 있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세례를 좀 아까 받았던 장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으로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본나움에 가서 사시네. 가본나움에서 공적인 공생애를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역시나 또 이 장면 또한 가본나움에 가신 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 뭐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이 구약 말씀의 성취였다. 이 얘기 방향은 핵심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시다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그렇죠? 이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봤다고요? 지금 큰 빛을 봤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예언됐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사망의 땅에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드디어 공생에 시작하는 장면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죠. 세례요한하고. 그렇죠? 세례요한이 말했던 내용과 세례요한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언급했더라면 예수님은 그 주체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세례요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전달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그렇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죠.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한 말씀만 했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렇잖아요. 앉아서 여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식되고 믿겨지고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따랐겠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름받았을 때 18절에 시몬과 안드레,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겹치냐면 버리고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9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왜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 것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물론 세례요한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분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분이 누굴까 했었겠죠. 지금 예를 들면 구약 때 말라기 때 말씀이 선포되고 정지되었어요. 400년간 정지되어 있다가 어느 날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여서 계속 말을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할 정도이고 그는 심판주로 올 것이고 그는 빛으로 올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은 이게 없어요. 그냥 엘리야와 비슷하게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들이 허리를 동였고 낙타 털옷을 입고 행동했던 그것, 그 전달했던 내용, 광야에서 회개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정도 언급이에요. 또 물과 물을 넣어서 세례를 주는 정도 언급. 세례요한과 그 당시 유명했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야 유대인 너희 잘 들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 선지자고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선지자고 저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이 말했던 저 인물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저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야 라고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나니. 우리가 천국 복음 그러면요 조금 개념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이니까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좀 다르죠?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책으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왕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그 좋은 소식을,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죠? 구약에는 땅의 개념으로 다가왔는데, 씨와 땅의 이야기, 구약은. 근데 신약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땅에 국한하지 않고,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내가 가는 천국, 내가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왕이신 그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구약은 불완전한 어떤 모델하우스였다면 신약은 완전한 실체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왕이신 그분이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세례관을 통해서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 그가 왕이심을 그가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세례관의 모습과 똑같아요. 많이 퍼져서 많은 무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똑같이 지금 3장과 4장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비교예요. 비교하면서 마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 얘기죠.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내용이 세례요한과 계속 대조가 돼요. 결론은 뭐냐?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 너희 잘 들어. 너희가 성경을 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례요한의 말처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사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독기가 이미 나무 밑둥지에 대진 거야. 반드시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세례요한 봤지? 세례요한도 그 유명한 분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분이 당황해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봤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분.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5장이 시작되어져요. 5장 내용이 뭡니까? 산상순이에요. 산상,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이 내용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들 속에 없는 말씀들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배경으로 사실은 5장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원래 이 내용은 마태가 쓸 때 이 내용은 사실 그 대상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걸 경험하고 하시는 말씀을 알잖아요. 오늘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이 났어요. 사사건건이 말할 때마다 불조심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행되었던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에 아파본 사람은 말하잖아요. 건강하라고. 왜? 아파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장을 말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 있어요. 그 사건, 그 내용들이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그 이유가 저 뒤에 있어요. 이유가 저 뒤에 있다고요. 앞에는 이 뒷이야기까지 다 경험한 다음에 이런 사건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이지만 1장을 적을 때 2장을 모른 게 아니고 저 끝장까지 다 경험하고 안 상태에서 얘기 순서를 배열을 나열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순서 읽다 보니까 뒷이야기는 뒤에 경험한 거겠지만 쓰는 사람은 이미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앞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앞뒤로 이렇게 보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어쨌든 계속 지금 신약의 이 마태라는 저자가 계속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메시아가 그리스도시다. 또 구약에서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아요. 예, 구약이 구약이니까. 신약에서는 그 구약이 얼마나 그리스도 목적적인가를 언급을 하면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한,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언약이고 계시라면 우리에게 또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게 하시고 실제 믿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며 향방 없이 성경을 읽고 방향 없이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참 왕이신, 참 메시아이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힘을 도와요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인담을 내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인도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더 주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담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사실과 또 그분이 심판주의심을 믿는 믿음이 있도록 도우시며 또 오늘도 주를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도와주사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또 그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또한 역시나 주의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복된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모든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